설교 제목은 불신앙의 대가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욱더 복음을 듣는 지혜를 주시고 복음을 믿는 믿음도 주시고 복음을 나누는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신학교 때 동기가 영국 유학파가 있었습니다. 영국 유학생 출신이었습니다. 영국에 유학 가서 처음 1년 동안은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그 동기가 그 홈스테이 했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집에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식사 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거의 1시간, 2시간 정도 됐습니다. 먼저 식사를 하면서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자기의 고민과 염려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어린 자녀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자기의 궁금증과 질문들을 부모에게 묻고 부모들은 대답을 합니다. 각자가 읽고 있는 책들을 또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기는 무엇을 느꼈는지, 그 책을 이미 읽은 적 있는 부모라면은 자기의 생각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식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한 30분, 1시간 대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동기는, 아,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거실로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차의 나라라고 불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계속 이어갑니다. 한국에서, 한국 유학생에게는 그게 문화 충격이었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가족들이 많은 대화를 1시간, 2시간에 걸쳐서 서로의 생각들을 공유합니다. 모든 영국의 가정들이 그런지 또는 그 집안에만 있는 특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상상했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우리도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 읽고 있는 책들, 자기의 경험들을 이야기한다면은 교회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가정도, 내가 속한 가정도, 우리 성도들이 속한 가정도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복음을 나누는 모습, 성도들이 카페에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복음을 나누는 모습,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믿음을 나누는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복음을 잘 나누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지만 복음을 잘 나누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잘 나누지 않습니다. 복음은 능력이라고 17절에서 말했죠. 16절, 17절에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나에게 어떻게 힘과 능력이 되었는지, 나에게 어떤 기쁨이 되었는지,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는지 잘 나누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만나서 나누시고 교회 안에서 교회 지체들과 만나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나누면서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시작할 때 복음을 설명합니다. 마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형리를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에 관하여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나아가서 자기의 계획을 로마 성도들에게 밝히죠. 내가 직접 너희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은 거죠.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들이 정말 복음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만약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서 불신앙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자에게 나타납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심판이죠. 노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홍수를 일으켜서 심판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을 떨어뜨려서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불경건과 불의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불경건과 불의는 윤리 도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과 연결합니다. 복음을 불의로 막는 것이죠. 복음을 듣지 않는 것, 복음의 귀를 닫는 것, 복음을 믿지 않는 것, 복음을 거부하는 것, 복음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십니다. 성도들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죠.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우리 주위에 법 없이 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있었습니다. 그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하는 청소년 때에도 욕설이나 비속어 한번 한 적 없습니다. 무단횡단하지도 않고 정직하고 쓰레기 버린 적 없고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 없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정당한가? 이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은 정당하다고 대답합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숨바꼭질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숨바꼭질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숨기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고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보이십니다.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하여서 나타내십니다.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자연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후에는 다스리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지혜와 사랑이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피부로 느끼는 자연을 통하여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신성함은 자신의 사랑, 거룩하심, 선하심, 지혜를 보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머니는 가족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죠. 준비할 때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이 요리랑 콩나물 요리랑 물김치를 좋아합니다. 식당에 가면 거의 무한 리필할 만큼 이 세 가지를 계속 달라고 요구하거든요. 종종 처가에 가서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반찬 중에 최소한 한 가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네, 세 가지 다 있을 때도 있고 최소한 한 가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장모님께서 그 반찬을 제 앞에 두십니다. 많이 먹으라는 뜻인 거죠. 제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많이 먹으라고, 석서방 많이 먹어. 제 앞에 놓여있는 반찬을 보면서 저는 생각하는 거죠. 아, 장모님께서 나를 많이 생각하시고 사랑하고 계시구나. 장모님의 머릿속에 내가 있구나 느끼는 거죠. 맛을 의미하면서 또 한번 감탄하죠. 아, 장모님 요리를 정말 잘하시는구나. 정말 맛있게 하시는구나. 장모님이 반찬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누가 보면은 한 네 명이 밥을 먹는데 한 10인분만큼의 반찬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서 어떻게 단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요리를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참 솜씨가 좋으시구나 생각하고 느끼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연을 자세히 관찰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들을 깨닫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있죠. 태양이 지고 나면은 밤하늘에 달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지구는 자기의 궤도를 지켜서 공전하고 좌전합니다. 이 지구의 느린 움직임을 따라서 계절은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러한 자연의 흐름을 자세히 관찰하고 우리 자연의 순환을 관찰하고 식물의 변화를 관찰해보고 동물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해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 하셨는지,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지 느낄 수 있고 깨닫습니다. 대학교 때 생물학과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과 인간의 몸은 너무나도 정말로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나는 종교가 없지만 자연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인간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창조주가 어딘가에, 아, 조물주라고 표현하셨네요. 조물주가 어딘가에 계시지 않을까 생각될 때가 있다. 과연 진화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진화로 인해서 인간의 몸이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사람의 실력으로 자연을 모방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조물주가 어디에 계신다고 계시지 않을까 질문을 품었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보여주셨고 나타내셨습니다. 차이점은 신자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불신자는 하나님을 알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세 번째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3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보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거죠. 자연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함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자연을 통하여서 어떤 말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과 힘과 존재를 느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는 거죠.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동물과 식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제시하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창조하신,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섬기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우상을 숭배하느냐,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제 주위에도, 제 친구들 중에도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은 어떤 신비한 힘을 믿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은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로또를 사서 당첨되기를 바랍니다. 그 공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 화면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주식을 사고 아파트를 사서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죠. 결국은 자세히 보시면은 사람의 능력과 의지로 할 수 없는 어떠한 신비한 힘과 도움을 기대고 의지합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면서 미신은 믿고, 자기 하루에 일어나는 징크스를 믿고, 관상도 믿고, 1월 1일이 되면은 꼭 동해에 가서 떠오른 해를 보면서 이제 자기 인생에 어떤 운수 대통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무신론자라고 말한 사람들도 결국은 말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힘, 능력, 그것을 믿고 기대고 의지합니다. 결국은 무신론자도 우상 숭배자죠. 하나님의 진노는 우상 숭배자에게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집요하게 로마에 방문하려고 했던 거죠. 그들에게 직접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복음 안에 있는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직접 두 눈으로, 두 귀로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 교회는 아마 대신방 기간이었습니다. 대신방도 결국은 복음을 나누고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성도의 가정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복음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지, 이를 확인하고자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고 그들의 신앙 고백도 듣습니다. 어떨 때는 어떤 가정은 신방을 하면서 마음에 벅찬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뭔가가 제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순간순간의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키시고 건져내셨는지, 또는 때로는 지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일으키셨는지. 신기한 점은 이 고백들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듣는 사람의 마음도 감동이 있습니다. 마치 나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내가 경험한 일인 것처럼 나에게도 뜨거운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듣는 사람의 마음도 뜨겁게 만들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마주하는 성도가 진노에서 벗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 그 성도와 나 자신이,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 확신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도 기쁨과 감동과, 그리고 기쁨과 감동과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을 벗어나서 일상에서도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설교자가 아닐지라도, 모두가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성도들을 만나서, 가족들을 만나서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복음을 나누면 듣는 사람의 마음에도 뜨거운 감동을 일어나게 합니다. 요즘 많은 성도분들이 자녀의 신앙 문제로 고민하십니다. 전화 신방을 하면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기도 부탁을 많이 하십니다. 자녀들이 안정된 직장을 갖추었고 화목한 가정도 이루었는데 문제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러려니 넘길 수 있겠지만 어떤 성도분들은 마음이 답답한 거죠. 어떤 분들은 냉철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볼 때 우리 애들 예수 안 믿어요. 코로나 때, 코로나가 심할 때 또는 코로나 초창기 때 뭐 교회 안 나가고 뭐 이렇게 예배드릴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식당 가서 밥 먹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제주도 여행 가면서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다고, 코로나 끝나면은 이제 예전처럼 출석하겠다고. 제가 볼 때 우리 애들은 믿음이 없어요.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냉혹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할 만큼 심각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불신앙의 대가를 아시기 때문이겠죠. 복음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부서를 섬겼고 많은 일들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믿는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지만 정작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은 복음을 나누고 서로의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목회자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대학부 때 후배들이죠. 제가 이제 청년 때 있던 대학부 때 후배들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밥도 사주고, 이제 우리 교회 TN 샬롬에서 커피도 사주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동생들이었는데, 이제 뭐 형 오빠 같은 마음으로 이제 걱정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섬기고, 뭐 부서 열심히 섬기고 정말 성경 많이 읽고 복음 믿고 정말 예수를 붙들고 이런 이제 설교 같은 설교를 계속 한 거죠. 듣다가 친한 동생 한 명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형, 우리 앞에서 전도사 티내지 마세요. 네, 그 동생도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었거든요. 가족들의 반응도 비슷하죠. 복음을 나누는 일이 오히려 가족이기에 또 너무나도 친한 성도이기에 부끄러울 때가 있고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성경에서 깨달은 은혜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먼저 깨닫고 서로의 복음을 나누고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뜨거운 감동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의 대가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진노에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함께하는 지체들과 성도들과 동역자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과 기쁨과 감동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과 복음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 돌리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믿음, 나에게 주신 복음, 나에게 주신 은혜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누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동역자들과 나누게 하시고 함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뜨거운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믿음을 확인함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기쁨,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 즐거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